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가집니다. 새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 저희가 가질 때에 저에게 취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다루는 내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내용인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깨닫고 또 삶 속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은 새 언약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길 수도 있는데, 양은 그렇게 긴건 아닌데, 근데 그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기보다는 좀 논란도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을 저희가 다루는데요. 혹시 보시면서 약간 질문이 생기시거나 어떤 의문 좀 또는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바로 표시를 해주시면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용 질문을 중간중간 하기보다는 이걸 조금 천천히 하면서 잘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저희가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새 언약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의 제일 마지막 모든 그 전에 나와 있던 언약들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들 다, 그 모형들을 성취하는 그런 언약이 되겠는데요. 이 신약에 나타나는 새 언약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봤는데, 지난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새 언약에 대한 예언부터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은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모세 언약을 두고 얘기하죠. 그 모세 언약을 맹세했지만 죄인인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깨뜨려질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깨뜨렸던 그런 언약이 이제 모세 언약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깨뜨려졌던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이제는 깨어질 수 없는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새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었지만, 이새 언약은 그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를 다 포함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 모두를 포함한 그런 백성들을 대상으로 맺으시는 언약이 새 언약이다라고 예레미야서 31장에 관한 예언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예언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예언인데, 에스겔서 34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그새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3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새 언약은 화평의 언약인 동시에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줬던 새 언약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이루시는데, 이것도 역시 깨어지지 않는 언약, 그러니까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세우시면서 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해서는 자기 백성에게 더 이상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는 화평의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옛 언약은 깨어질 수 있었고 깨어졌고, 그리고 그옛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었죠. 하지만 새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는 그런 화평의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들을 살폈었는데요. 거기서 멈췄었죠. 왜냐하면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 또는 환상 이것을 오늘 다루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 중에 이제 세 번째 선지자인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의 예언 그것을 저희가 오늘 볼 텐데요. 예, 요즘 성경 팟캐스트 하면서 그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 7장부터 그 환상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 아시는 대로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쳐들어왔죠.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혹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처음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토리 다들 아시죠? 다니엘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데 오히려 더 얼굴에서 윤기가 흐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다니엘은 그러니까 605년에 끌려왔는데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605-539 하면 얼마입니까? 여기고 9에다가 살면 66년 정도 되나요? 70년 조금 안 되나요? 그러니까 605년에 끌려온 후에 한 60년에서 70년 사이가 흐르고 바벨론이 망하죠. 누구한테 망하냐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세력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 기원전 539년. 이게 중요한 해인데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 스크롤을 읽고 거기에 나오는 대로 이 포로 생활을 70년 후에는 마칠 것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때가 이 기원전 539년이 성경에서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는 적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그 세상 역사가들이 쓴 책의 그 기록들을 보면 이 다리오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 다리오 1세라고 대제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539년보다 훨씬 뒤에 나온 사람이고, 또 그 다리오 대제라는 사람의 1세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니라 아하수에로가 다리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누구냐라는 것도 논란이 있는 거죠. 제가 결론적으로는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저희가 아는 건 뭐냐면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게 망할 때 그때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은 고레스 왕인 거죠. 고레스 왕은 들어보셨죠? 고레스 왕은 결국 그 고레스 왕이 왕이 됐을 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됐을 때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메대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라고 적힌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여기 말하는 다리오는 우리가 모르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는 섭정왕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대신 고레스 대신 바벨론에서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런 설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근데 그게 누구냐라는 것은 이 다니엘서의 주요 메시지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주요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들어가자면, 이 다니엘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다니엘은 자기도 소년 때 끌려왔고,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세 언약의 율법을 어겨서 그것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방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 쓰셔서 언약적인 소송을 집행하셨기 때문에 그 징벌로 받는 것이 이제 포로 생활이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죄 때문에 이 유다 백성이 결국은 망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렇지만 그 예레미야 말씀에 70년 후에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니엘이 아마라도 읽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박미영 교인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쭉 읽어주세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소송의 전쟁이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면서 다니엘이 뭘 하냐면,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리는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송을 집행하셔서 자기들이 이렇게 끌려와 있던 걸 깨달은 다니엘이 뭘 하냐면 회개를 해요. 회개. 다니엘의 기도는 이제 회개 기도죠.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9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형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예, 이 내용은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회개 기도를 하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회개 기도는 그 한 가지는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일어난 것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벌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을 다니엘에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금 앞으로 한 15분 정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맨 처음에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소위 말하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나가지 않고 좀 그 확실한 기초를 다져 나갈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잘 들어주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한 다니엘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이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일단 윤선미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견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 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 이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할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포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나 하였느니라 하리라.
네, 다니엘서 7장부터 나오는 것은 6장까지 나왔던 스토리 사건 기록들과는 다르게 7장부터 쭉 나오는 것은 이제 묵시라고 하는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록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다 환상이잖아요. 근데 예언인데 여기서 좀 상징적인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이른 이래가 무엇이고 이래는 7일이죠. 이른 이래가 무엇이고 또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기간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서 논란들이 많은 거예요. 일단 그래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옵션을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전정근 목사님 쓰신 책에서 따라가는 그 전통을 따라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종말론의 어떤 그 무천년설 쪽의 그 생각 속에서 굉장히 정리된 것인데요. 일단 이른 이래라는 것은 70주인데, 그죠? 70주, 한 주는 1회는 한 주고 70주인데 이른 이래가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 얘기는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영원한 의를 가지고 올 하나님의 계획, 장차 다니엘이 받은 이 계시는 회개 기도를 한 다니엘에게 보여준 계시는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른 이래라는 타임 프레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른 이래는 크게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한 이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이래는 70주는 1주 그게 일곱 이래고요. 예순 두 이래는 62주. 그래서 일곱 이래는 7주죠. 7주, 예순 두 이래는 62주, 그 합하면 69주잖아요. 그런데 70주라고 했으니까 한 주가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주, 한 이래. 이 세 개로 나뉘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확인할 거는 뭐냐면, 그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는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는 것과 다시 세워지는 것과 메시아가 처음으로 오시는 그 기간까지를 포함하는 얘기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7절부터 나오는 일흔번째 이래, 그러니까 한 이래에 관한 예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재림 때에 있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이래가 있을 텐데 첫 7주 7이래와 62이래는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것과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 처음 오시는 것까지를 얘기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1주 또는 한 이래 이것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재림이 있은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다 마신 다음에부터 세상 종말까지를 이제 한 이래로 본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여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새 언약을 택함 받은 백성들과 맺으시는 그 기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이 마지막 한 이래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고 이제 얘기 나눌게요. 그 27절을 보시면 아까 나왔던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27절의 하반부는 일흔번째 주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부어짐으로 끝나게 될 것을 가리키고요. 왜냐하면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그리고 정한 종말은 일흔번째 주에 끝이 되고요. 근데 27절의 상반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부터 저희가 계속 몇 번 얘기했던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 일흔번째 주에 첫 반 상반부는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이 다 끝나는 때까지 그 부분이 이제 십자가 사역부터 70년까지 그 기간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주의 하반부는 종말까지인데 서기 70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때까지의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인교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후반부의 상징적인 3년 반은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런 중간 기간으로 등장하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회개 기도를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구속사를 이른 이래로 정리해서 선포를 환상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이른 이래의 선포는 바벨론 포로 기간부터 일어날 일들을 그 미래의 구속사를 정리해서 요약하는데 그 구속사의 내용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맨 마지막에 있을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이른 이래라는 이 기간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른 이래라는 이 70주 또는 그 한 날이 이제 1년이라고 보자면 이른 이래라는 것은 기원전 539년부터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서 구속사가 완성될 때까지의 구속사를 요약하는 기간이고요. 이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유다 백성이 풀려날 때,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이제 들어설 때, 지금 다니엘이 들은 이른 이래가 그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메시아와 서기 70년의 성전 함락이 이른 이래 기간 중에 등장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른 이래는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이른 이래니까 문자적으로 70 곱하기 7년에서 490년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기원전 539년에 이른 이래가 시작됐는데 서기 70년에 성전 함락이 이른 이래 기간 중에 등장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른 이래라는 것은 상징적인 기간임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이거 잠깐 저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9장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을 다르게 이해하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저희는 다니엘에게 드러난 이 환상이 그 시대부터 앞으로 있을 종말까지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맨 마지막 한 이래의 부분인데 그 한 이래의 상반부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서기 70년까지 사도들의 시대 그 부분이 상반부였고 그 후반부는 그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함락되고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때까지 마지막 종말 때까지 그 부분을 다 통틀어서 그 마지막 주에 하반부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이것을 해석하는 입장인데 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드렸냐면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세대주의 분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들은 뭐라고 했죠? 이것을 다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맥센스 하려면 그 마지막 주가 그 횟수가 문자적인 횟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교회가 있는 시대를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구속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이래는 7년 대환난의 시간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쪽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의 그 초림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지면서 한 이래로 연결된다고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그러니까 일곱 이래와 62 이래가 다 끝난 다음에 바로 마지막 이래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지금 저희가 있는 교회 시대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부분 이해되시나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것은 언제 하는가? 예수님이 공중에서 처음으로 재림하는 그때가 되면 그제서야 다시 다니엘의 구속 계획에 돌아가서 마지막 이래, 그 7년이라는 시간이 시작도 된다는 거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 마지막 예리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이어지는 게 이제 세대주의 분들이 생각하시는 종말이에요.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에게 드러나 보여주신 그 71일의 그 모든 기간이 중간에 다른 교회 시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포함한 종말에 대한 계시라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 시간은 어디, 무엇인가? 지금은 마지막 이래의 하반부, 초기 70년 이후부터 그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그 시대가 지금 마지막 이래의 하반부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것을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럼 새 언약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세 언약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고 죄 없는 산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성취하셨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에 실패한 에덴의 행위 언약의 요구도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들, 예레미야가 주신 예언, 에스겔을 통한 예언, 그리고 다니엘을 통한 예언을 다 마치게 되죠. 그 예언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이나 좀 헷갈리는 부분이나 이게 포인트가 뭐지라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아까 일은 일은 이래 중에 일곱 이래하고 예순 두 이래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한 이래를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일곱 이래하고 예순 두 이래는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것은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것은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놓여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성전 다시 짓는 거죠. 그거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부분은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러니까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는 결국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께서 오시는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 때부터 다시 그 포로 생활 끝나고 70년 전에 끝나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는 그날까지 초림까지 그 기간을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큰 논란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요 마지막 한 이래를 두고 논란이 해석의 차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이래와 예순 두 이래는 예루살렘 중건과 그리스도의 초림 이것을 얘기하는 기간이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방금 들어오신 박경희 장로님께서는 박명 교수님한테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종말론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기회가 있으면 보게 될 텐데요. 지금 다니엘서에서 이 소위 말하는 종말론에 대한 그 논란들이나 좀 이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하루하루를 1년으로 보는 그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상징적인 기간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런 해석의 관점을 다르게 보는 것은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보느냐 안 보느냐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저희가 신학적으로 세세하게 너무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장차 있을 일을 다 보여주셨다는 그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새 언약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셨다. 새 언약은 깨어지지 않을 언약이었고 누가 이루시는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깨어지지 않은 언약.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좀 얻어지는 교훈인데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드러난 고속사와 종말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 부분도 지난번에 좀 얘기를 시작했지만 이제 이건 조금 더 쉽게 저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이제 왕의 하사 언약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더 이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복음서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어떻게 보냐면 저희는 이것을 새 언약을 나타내는 책들로 보는 거예요. 이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백성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을 보여주는 책들이라는 거죠. 출애굽기는 모세 언약을 세우는 것을 나타내는 책이었다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사복음서는 새 언약에 맺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복음서라는 거죠. 어떻게 그 새 언약을 맺으시는가? 결국 그 사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의 성육신, 삶, 지상사역, 죽음, 그리고 부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통해, 이분의 사역을 통해 새 언약 백성과 맺으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 근데 각각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조화롭게, 충돌 없이 조화롭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를 통해 그의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사복음서에서는 그 내용을 보자면 전에 얘기했었죠. 이 새 언약은 홍수 전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처럼 다 언약의 성격을 띠는 왕의 하사 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하사 조약의 형태를 띠고 있고 동시에 새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보여지는 모든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의 완성이죠. 그리고 왕의 하사 조약의 절정이에요. 그것이 복음서 나타나는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이 비준된다는 말은 확정된다는 승인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새 언약이 확정되는 순간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마지막에 승인되지 시작될 때 승인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다른 언약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언약 같은 때도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언약이 바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싸움을 싸우고 전쟁을 싸워서 이겼을 때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여보스 족속 싸워서 예루살렘 탈환하고 이랬을 때 그때 가서야 언약을 맺으시는 것처럼 그 테스트 시험 기간을 통과했을 때 그 사역을 다 마쳤을 때 왕의 하사조약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는 그 결국 그 십자가 사역을 모두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승인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도 다른 언약과 마찬가지, 언약의 중보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사탄과 마귀들의 도전에 대적하여 영적으로 싸우셨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영적 전쟁을 기억해 보면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언약의 대표로서 사단의 도전에 맞서 싸우는데 실패해서 아내 하와와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의 행위 언약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의 탄생과 삶과 사역을 통해 시험 기간을 거치시고 그리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그의 임무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순종하셔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복을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리시는 거죠. 그 사역의 처음에 나타나는 부분을 오늘 저희가 좀 더 나누고 이제 잠깐 거기서 멈출 텐데요. 맨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에서 일어났던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그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받으셨죠. 그런데 이 세례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징이 그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요거 이규윤 교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들인데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위에 임하여 보시더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셨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으시는데 증언을 하시는 분들이 인간으로서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지만 하나님께서 증언자로 서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증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증언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첫 번째 성경에서 나타난 첫 번째 장면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고요.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공식적인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공식적인 시작이 되고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면서 위임하신 것이 증명이 됐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 되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면 보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 옛날 모세 언약이 시내산에서 맺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임했던 것처럼 그 하늘의 영광이 사람 세계로 침입해 오는 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위에 임함으로 지금 침입해 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중보자인 선지자 모세를 둘러싼 여호와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고 그때 언약 비준의식 때 나타난 신현의 영광, 신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인데 신현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그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가리켰던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아버지께서 청각적으로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신 아들임을 증언하셨고 성령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결국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시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서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선 언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백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새 언약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결국에 가서는 새 언약이 다 성취가 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제자들, 백성들이 나가는 오순절 사건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성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성령께서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의식이었고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람들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것이 지금 증거가 되는 거죠. 복음서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다윗 자손의 메시아로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눈에 지금은 안 보이는 장차 보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로 지금 산다는 거죠. 그것이 이 새 언약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저에게 임한 은혜들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쭉 달려왔는데요. 일단은 그 새 언약에서 그동안 배웠던 모든 언약들의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성취가 되고 훨씬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잠깐 얘기를, 여기서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들으신 것 중에,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혹시 잠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일단은?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저희를 가이드하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읽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다 깨닫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언약신학을 굳이 얘기를 하는 언약신학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그냥 성경이 말해주는 성경이 드러내어주는 그 신학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따라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 이렇게 좀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시작하면 이게 놀랍게 구약이 신약에 성취될 것들을 모형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지혜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알면서 점점 더 저희 구원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이것을 좀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다음번에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들 다 아마 있으실 텐데 그 아마 읽어보시면서 좀 더 미리 좀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를 나눠보시면 얘기를 그때 다시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선생들이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저희의 생각을 자꾸만 흔드는 일들이 있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그 성경의 진리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확실히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더 이상 깨어지지 않을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저희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에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정하신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각 가정마다 힘을 주시고 또 마음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